여러분 살면서 포기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포기가 되는 때가 없잖아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참 쉽게 포기한다. 난 포기를 많이 했다. 예배 시간이 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포기를 참 잘한다. 포기를 참 많이 했다. 포기한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포기 많이 했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불구하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진행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예를 우리는 흔히 드는데요. 42.195km 굉장한 거죠. 굉장한 30마일 정도 사람이 그것을 뛰어간다고 하는 것 쉬지 않고 뛰어간다고 하는 것 보통 요즘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상위권 안에 드는 분들은 100m를 평균 18초로 뛰어야 2시간 이상 100m를 평균적으로 18초 이상 뛰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한 40대가 중간이 되겠죠. 땅 해갖고 100m를 뛰라면 18초 안에 주파할 수 있는 분이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전력으로 뛰면 뭐 좋은 분들은 한 15-16초, 좀 느린 분들은 18초겠죠. 100m를 전력으로 뛰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18초라는 것입니다. 보통 장년들의. 근데 그것을 2시간씩이나 그 이상으로 그 참 유지하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뛴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35km 구간 정도를 지나갈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 메달을 따는 영예도 그것에서 얻어지는 상금도 아무것도 다 귀찮고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자기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만둘까 그만둘까 하는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사람의 몸은 신기롭게도 그 고통을 잊게 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진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물질이 나오고 또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또 가게 된다. 뭐 과학적인 말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옵니까? 첫째는 뭐죠? 그만둘까? 그만둘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면서 포기하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혹은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 길이 어려울까? 왜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수정합니다. 보다 쉬운 목적, 보다 쉬운 방법, 보다 쉬운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죠. 그래서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가지 않고 원래 하고자 한 일을 하지 않고 조금은 바꾸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은 그 길을 가라고 주신 것이지 조금 비슷하게 가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 먼 곳 이라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부르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거기까지 갔지만 모든 정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갔지만 그가 가본 땅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살았던 그 문명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문명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땅이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남쪽에 또 하나의 문명국과 또 하나의 부국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살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가서 정말 잘했다라고 무릎을 치며 춤을 추며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아내를 뺏기고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위협을 당하여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래 나를 부르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저는 다시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지만은 높고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천하디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얼마나 비교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동생도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면서 형님 미쳤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집안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자 그 동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미쳤어. 남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미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고향에 가서는요 이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향에 가서는 나사렛에 가서는 아무것도 행하진 않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 가서는 참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을 때에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그만두자. 식구들도 알아봐주지 않는데 제일 후원해주고 제일 같이 기도해줄 가족들도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만둘란다. 얼마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때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인간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엉엉 우신 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땅을 치고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그만두고 싶고 아마도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레미야를 심지어 때리고 가두고 납치를 하고 이런 일을 제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은 다시는 안 한다 하고 접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타는 듯 합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며 나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맨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 같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같아서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때로는 간증도 하고 때로는 자랑도 하고 소망에 겨워서 신이 나서 우리가 한 걸음 아니 두 걸음째는 뛰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이 길이 아닌가 잘못 갔는가 아니 조금은 바꾸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포기하고 싶은 유혹 속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피곤하오나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당장에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산으로 둘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확실한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구원하시겠지. 이 사울왕의 칼날에서부터 완전히 피할 날을 주시겠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언젠간 나를 구원하시고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하여 안전하게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스스로 안위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몸이고 마음이고 완전히 지쳐서 피곤해서 그만둘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올라갔던,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라갔던 그 벼랑 끝에서 차라리 뛰어내려버릴까. 차라리 칼을 들고 사울에게 덤벼들어 볼까?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표현하기를 피곤하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피곤하게 됐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쩌든지 사는 것, 그런 것 말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면 급습을 해서 죽이든지 벼랑의 끝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리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피곤하오나,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주님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몸이고 마음이고 다 지쳤지만은 하나님 진짜 솔직히 다 그만두고 싶지만, 진짜 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기다립니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3절에 보면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니, 타오르는 불 가운데 솟아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그 가죽병이 죽을 해져서 볼품없이 되어진 그런 모습이 자기와 같을 정도로 됐다. 볼품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욥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여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내 몸 가운데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나이다. 그리고 욥은 깨어서 너무나 가려워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나가다 그 헌데를 핥아먹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 피곤합니다. 인생 마감하겠습니다. 정말 그의 아내의 말대로 혀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 아닐는지요. 그런 가운데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지요? 하나님, 나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놔주지 않습니까? 어째서 내가 침 생킬 동안도 나를 놔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을 땐 하나님도 좀 놔두십시오. 나를 죽이시든지 좀 그렇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왜 아직도 침을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나이까? 왜 나를 붙들고 계시나이까?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83절에도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합니다. 다윗이나 욥이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때로는 생을 마감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서 광포한 삶을 살고 싶은 욕이 있으면서 정말 외줄을 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세상에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향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이 진정한 그들의 모습이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광포해지기 쉬운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한 길로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보여주시고 단지 깨닫게 해주시는 정도만 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계시의 원어는 베일로 가리우다 이런 뜻의 원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일로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때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100% 확실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명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러나 다 보여주진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Sometime 하나님께서 이것을 올려주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참고 행동을 하고 싶은데 행동을 참는 것이 바보 같고 계산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바보 같을지라도 그렇게 살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갚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욕보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혼을 내주고 싶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참으시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혀서 정말 바보 같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예 삶의 태도를, 삶의 가치관을 그렇게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라는 소망. 아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훌쩍 자라고 믿음의 급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 질서가 무너지고 앞뒤가 무너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되어진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존속이 되고 영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어떻게 바꿔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무서운 일이 빚어지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의 섭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가 잠시 불편하고 잠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지이다라는 오히려 이때 분연히 일어나 선포하며 더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난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는 온전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말씀 보세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았다면 더 보세요. 기도했다라면 더 기도하십시오. 찬양했다라면 더 찬양하십시오. 헌신했다라면 더 헌신하십시오. 오히려 그때 더 큰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며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방법을 우리가 놓고 고민하고 우리가 때로는 울부짖는 것 아닌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기본적인 이 일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더 회복이 되고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8절에 가서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고난을 주는 환경들, 고난을 주는 이들로 인하여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오히려 그것에서 즐거워하고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제압하는 놀라운 능력까지도 입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안위받고 위로받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하고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까이 나아갔더니 안위받고 평화를 얻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어느 분 말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게을러져요.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예배를 한 번 두 번 자꾸 빼먹고 다른 거 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배드린 날짜가 몇 개인데 이제 좀 나도 좀 즐기겠습니다. 저의 이 말이 어쩌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피를 뿌리면서까지 지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충성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Faithful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웬만한 은혜를 다 받고는 하나님 이제 좀 제일 좀 보겠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렴치하다, 염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엇인가 참으로 우리에게 얻어야 할 것들,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는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휘둘리고 죄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더 뚜렷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맛있는 건 또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맛있는 건 또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어제 구역 예배를 가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만 먹어야지. 겨우 5파운드 뺐는데 나 이러다 7파운드 찔라. 그만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는데 손은 자꾸 입에다 뭘 넣어줘요. 그래 아침에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혹시 체중계가 터지면 어떡하나. 다행히 터지지도 않고 빠진 5파운드 그대로 유지가 돼서 하도 신기해서 우리 사모 보고 올라가 봐, 당신 몸무게가 똑같으면 이거 고장나지 하는 거야 했더니 절대로 안 올라간대요. 아무리 부부지만 가르쳐줄 수 없대요. 참 귀여운 사람입니다. 맛있으면 먹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맛있는 거 주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살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릎을 딱 칠 정도로 그대로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거기에 승리가 있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거기에 치유가 있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읽고 싶고 또 그대로 살고 싶고 또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맛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 꿀송이보다 더 달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에 쓰러지지 마시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묵묵히 인내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 신앙생활이 너무 맛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가 다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다 그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며 떨 수 있겠나이까, 포기할 수 있겠나이까.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 위에 은혜, 진리 위에 진리가 더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승리시키시고 만복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고난을 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길 위하여 행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